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가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선 측의 사회주의 사업과 새로운 전략 노선을 확고히 지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측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기를 견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귀한 도움에 감사하다며 조중우위의 역사는 길고 기초가 튼튼하며 현재 조중은 한가족처럼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평양 시내에 있는 조중우위탑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회담과 함께 1박 2일의 북한 방문을 마무리하고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후 3시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특히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거나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중국이 북한 당국과 협조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지시했다가 인명 피해를 우려해 막판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20일 국제공해상에서 미군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며 이란에 대한 보복 타격을 준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군 장성의 말을 듣고 공격 10분 전에 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 합의한 이란 핵합의를 자신이 끝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미국에 대항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가결했습니다. 미 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사우디 무기거래 금지 결의안을 찬성 53대 반대 45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의원이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상원은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에 대한 20여 건의 무기거래 금지 결의안도 찬성 51대 반대 45로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무기 거래는 총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1일 시위대가 홍콩 경찰 본부를 에워싸고 항의 집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국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홍콩 시내 정부 청사와 경찰 본부가 있는 구역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윙 데모스토트 당 비서장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왕비서장은 시위 참가 때문에 체포된 이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하는 한편 경찰 본부 앞으로 행진하자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레미 헌트 연 외무장관 중 한 사람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20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 5차 투표에서 존슨 전 장관과 헌트 장관을 최종 결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보수당 하원의원 313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존슨 전 장관은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본 적 있으시죠?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를 찾을 수도 있고 지갑에 든 돈을 갖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일수록 주인에게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세계 40개 국가, 355개 도시에서 사회의 정직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지갑에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을 넣은 뒤 아예 현금을 넣지 않은 지갑부터 13달러, 94달러 정도를 넣은 지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영화관, 박물관, 우체국, 호텔, 경찰서에서 17,000여 개의 지갑을 주운 척한 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시험을 했는데요. 100일 후 40개국 중 38개국에서 지갑 속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개국 회수율을 취합한 결과 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엔 40%, 돈이 적게 들어있는 경우 51%, 돈이 많은 경우 72%가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액수에 상관없이 유럽 국가들이 돌려주겠다는 메일을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은 현금이 든 지갑을 돌려줄 확률은 57%, 돈이 없는 지갑을 돌려줄 확률은 39%로 나타나 40개 나라 중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자신의 평판에 대한 걱정이 경제적 부분보다 크게 작용해 사회 정직성을 높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지만 북부 산지는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읽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8도, 신의주 16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6도에서 28도, 함흥 14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떠나버려요, 잭.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죠? 오, 그대여. 자꾸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굴면 난 당장 짐을 싸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노래하는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Jack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say.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w, baby, listen, baby, don't you treat me this away, cause I'll be back on my feet someday.
Don't care if you do, cause it's understood. You ain't got no money, you just ain't no good.
Well,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태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의 휘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중대광물 협력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곳곳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관련 소식을 보도한 건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입니다. 20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 시설 등 제한적 목표물에 타격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습용 항공기가 출격하고 미사일 발사용 함정이 작전 위치에 전개됐지만 승인이 돌연 취소돼 공격이 실행되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AP와 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지난밤 3개 지역에 출격 준비를 했지만 이번 공격으로 150명이 사망할 것이란 보고를 받고는 공격 10분 전 승인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를 격추한 데 대한 보복 공격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두르진 않겠지만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 정부가 전날 밤 오만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만약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에 따르는 지역적, 국제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가 격추됐기 때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0일 새벽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인기 드론 한 대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미국과 이란 쪽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가 이란의 영공을 침범해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란의 지대공 방어 시스템이 이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국 무인기가 이란 영공에 있었다는 이란 측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란군이 국제공역을 정찰하는 미군 자산을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0일 의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이란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군사 정보 당국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온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충돌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전쟁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 강력하고 현명하며 전략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점증되는 양국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 스테판 누자릭 씨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당사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미국의 보복 공격은 중동 지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미국 국적 항공기의 이란 영공 통과를 금지했군요.
그렇습니다. FAA는 20일 긴급명령을 발표하고 미군의 드론이 격추될 당시 수많은 민간 항공기가 현장을 비행 중이었다며 앞으로 호르무즈 해역과 오만의 부근 이란 수역에 비행편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미국 항공사들에 지시했습니다. FAA는 이란이 국제연공에서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주요 민항기 항로와 가까운 곳에서 군사활동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상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역시 이란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미 상원은 2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다른 서방국들에 대한 이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반대한 무기 거래 규모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 중동 국가들에 대해 무기 수출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번 무인기 격추 사건을 포함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나온 조처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온종일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0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와 양국 간 교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USMCA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체결한 새 자유무역협정인데요. 19일 세 나라 가운데 멕시코가 가장 먼저 의회 비준을 받았고요. 캐나다 역시 의회 비준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날 20일 미국을 찾은 겁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중대 광물에 대한 협력 계획을 구축하라고 자국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광물이 뭡니까?
예, 미국 정부는 국방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필수적인 35개 광물을 중대 광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휘토류도 그중 하나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 휘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중대 광물을 자급자족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처가 희토류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희토류는 17개의 화학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휴대폰 같은 일반 제품뿐 아니라 제트 엔진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방위 산업 물자 생산에도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정교한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바로 이 희토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상당수 희토류를 수입해 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달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광물로 만든 상품이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며 희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수입된 전체 희토류 수입량 가운데 8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중대광물협력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세우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캐나다를 대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때 캐나다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이때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의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캐나다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 곳곳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 첸타이신데요. 저수지들이 말라붙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트럭으로 물을 실어 오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생활용수를 구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힘든 저소득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급을 기다리며 뜨거운 태양 밑에 몇 시간씩 서 있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요. 사업체들도 단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런 물 부족 현상이 한두해 된 이야기가 아니라면서요?
예, 인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올여름 상황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 지역 저수지들은 대부분 심각한 수준으로 말라 있고요. 시골 지역 상황은 더욱 암울한데요. 뭐 물을 기르러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야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물 부족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예, 빠른 인구 증가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요. 농업 분야에서 물 소비가 많은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인구의 약 절반인 6억 명이 물 부족에 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수도 뉴델리와 첸나이 등을 포함한 21개 대도시의 지자수는 머지않아 바닥이 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인도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최근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수자원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앞으로 5년 안에 인도 내 모든 가정에 수도관을 보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젠드라 싱 셰카와트 장관은 현재 수도관 보급률이 18%에 불과하다며 이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지하수에 의존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관을 보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미 심각하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흘려보낼 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십억 달러 예산이 드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만들기보다는 물을 먼저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70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인도 내 60개 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댐을 설치하고 운하를 만들어 60개 강을 연결함으로써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 물기를 우회해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 강 연결 사업을 통해 심각한 홍수와 가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을 임의로 연결하는 건 위험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수자원 관리 선구자로 워터맨으로 불리는 라젠드라 싱 씨인데요. 싱 씨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광대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강을 연결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등 환경 파괴도 잇따를 텐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주들 간의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예, 인위적으로 강을 연결하기보다는 3개월이나 되는 우기, 즉 몬순 때 내리는 엄청난 양의 비를 모아서 생활용수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 씨는 지표면에 긴 우수 수직관을 세워서 빗물을 모으면 증발하지도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 씨는 그러면서 물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해야 한다며 쓸 수 있는 만큼만 써야 하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물을 초과 인출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건조한 지역에서 전통적인 작물 대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농부들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끌었을 때 아무 규제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좀 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을 윤리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등 해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 넘게 대기 중인 흑인 수감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이 38.2세로 올라가는 등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책임 윤리시민 CREW가 특별검사실 OSC에 이방카 고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로 남편 제러드 쿠시너 씨와 함께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CREW는 이방카 고문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집회 소식을 알린 글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카 고문이 처음부터 이 트위터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트위터를 주로 공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책임 윤리시민 CREW가 특별검사실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최근 특별검사실이 다른 보좌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별검사실은 지난 13일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여러 차례 해치법을 위반했다며 해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이 언론 인터뷰나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을 공격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해치법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걸 엄격히 금하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칼 해치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해치법으로 불립니다. 1939년에 처음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됐는데요. 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심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 최고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실의 해임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콘웨이 선임 고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특별검사실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요. 보고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검사실, OSC는 언제 어떻게 생긴 기관입니까?
네, 이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를 낸 뒤 최근에 해체된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실과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특별검사실은 1970년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면 공화당이 당시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이 일로 탄핵받을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OSC는 해치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윤리청 OGE와 함께 공직자들의 윤리 준수 문제를 감독하는 주요 기관이죠.
그런데 특별검사실 권고에 구속력이 없나 봅니다.
네, 없습니다. 하지만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OSC 조사 결과에 따라 장관 두 명이 해치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OSC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콘웨이 선임 고문의 경우처럼 백악관이 OSC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패시 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지난주 특별검사실에 보낸 편지에서 백악관이 해치법에 규정된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대법원이 흑인 사형수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1일 7대1로 커티스 플라워스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과 닐 고서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플라워스 씨가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네, 플라워스 씨는 1996년 7월에 미시시피주의 한 가구점에 들어가서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4명 가운데 3명이 백인이었는데요. 플라워스 씨는 이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플라워스 씨를 해고한 뒤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워스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그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플라워스 씨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과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또 현장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주는 인종차별이 심한 곳으로 또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사가 배심원들을 선정할 때 일부러 흑인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플라워스 씨는 1996년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6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검사가 6차례 기소한 건데요. 두 번은 배심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미결정 심리로 끝났고요. 4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계속한 건가요?
네, 뭐 검사가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4번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3번은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검사 조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열린 6번째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온 건데요. 플라워스 씨는 검사가 흑인 배심원 후보 6명 가운데 5명을 배제하는 등 또다시 인종차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이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브레케보노 대법관이 다수결을 썼는데요. 검찰이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흑인 배심원들을 계속 배제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배심원 후보 42명 가운데 41명을 탈락시켰다는 건데요. 특히 6번째 재판에서는 흑인들과 백인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다른 질문을 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대법원의 유일한 흑인 대법관인데요. 오히려 소수 의견을 냈네요.
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의 고통을 연장하는 결정이라면서 플라워스 씨 측의 변호사 역시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백인을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플라워스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토마스 대법관은 일곱 번째 재판이 열릴 경우 플라워스 씨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권단체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미국 내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겁니다. 민권 변호사 단체 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회장은 배심원 선정 과정은 물론이고 미국 내 형사제도 모든 단계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플라워스 씨를 여섯 번 기소했다는 검사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기소할 계획인가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이 검사 측에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덕 에반스 검사는 그동안 흑인 배심원들을 배제시키면서 인종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왔습니다. 지난 198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할 때 인종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6조와 모든 사람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일 지난해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이 38.2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8년 전에 비해서 한 살 더 올라간 건데요. 3억 2,700만이 넘는 미국 인구 가운데 바로 절반은 38세, 38살 이상이란 의미입니다. 미국 여성들의 중간 나이는 39.5세, 남성은 36.9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간 연령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네,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가 65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미국에서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일어났던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노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출산율이 미국에서 내려가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출산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이 1.7명으로 1986년 이래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인구 대체가 가능한데 이에 못 미치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요, 여성 한 명이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 기간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 숫자로 보면요, 지난해 약 379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2017년에는 385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미국 인구를 살펴볼까요? 어느 연령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네, 27살 때라고 합니다. 48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 살 아래 12개월 이하 아기는 390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80살 이상 인구는 127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0년 인구조사 때는 1120만 명이었는데 그동안 15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구가 1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8년 사이에 80살 이상 인구가 한 도시의 인구만큼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떨까요? 어느 지역의 중간 연령이 특별히 올라갔습니까?
네, 북동부 지역의 연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간 연령이 40살을 넘어선 건데요.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간 연령이 40살을 넘겼습니다. 메인주의 경우 2.2세가 올라가면서 44.9세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중북부 노스다코다주의 중간 연령보다 무려 10살이 더 높습니다. 노스다코다주는 2017년 37살에서 35.2세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편 중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썸터 카운티로 67.8세로 나왔는데요. 이 썸터 카운티는 은퇴한 미국인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종별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하와이와 태평양 원주민계 중간 연령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8년 전보다 2.6세가 올랐습니다. 백인은 한 살로 가장 낮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인구는 올해 12월에 3억 3천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트레인이 불렀습니다. 이봐 그대여, 우리가 마주쳤을 때 알았어.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네가 하는 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노래하는 Hey Soul Sister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부터 세금 보고 명세 등에 다양합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 외에도 이렇게 특정 현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 연방의회 조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조사권의 기원.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 조사권을 인정했고 법원도 판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787년 미 제헌 회의에서 버지니아주를 대표한 조지 메이슨은 의회에 입법권뿐만 아니라 조사 권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가기관의 활동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 연방의회 조사권은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하원은 1792년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해인 1791년 아서 세인트 클레어 장군이 지금의 오하이오주에서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세인트 클레어 장군의 사임을 요구하고 의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조사의 범위.
미 연방의회는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조사의 대표적인 수단인 청문회가 대개 세 가지 이유로 열린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법안 검토. 둘째, 장차 입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활동의 감독과 점검입니다. 그 밖에 연방의회가 수행하는 조사는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라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드물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회 조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This next round of congressional hearings will focus on the full scope of Russia's efforts to interfere with last year's U.S. presidential election.
But one 미국 연방의회는 200년 이상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 침몰, 조직 범죄, 베트남 전쟁,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 등입니다. 미 연방 상원 역사 편찬실은 오늘날 조사권이 연방 상원과 하원이 미국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미국 시민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주체.
미 연방의회 조사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합동위원회가 행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여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 밖에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위원들이 합동으로 꾸린 위원회입니다.
의회 조사의 수단.
연방의회는 일반 시민보다 조사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의원들은 보통 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There are no indispensable people at the FBI. The organization's great strength is that its values and abilities run deep and wide. The FBI will be fine without me.
지난해 7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연방의회는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27년 미 연방대법원은 의회에 소환된 사람이 증언을 거부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2년 뒤에는 의회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연방의회는 전문가를 불러 조사 중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영향.
의회 조사는 의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회 조사는 다양한 현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got a warm response from pacifist Code Pink activists as the hearing began.
연방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대개 공개되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의회 조사는 보통 연방의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의회는 대통령이나 강요 그리고 판사 등 고위 관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밝혀낼 책임도 있습니다.
Kavanaugh is President Trump's second Supreme Court pick. His confirmation could cement a conservative majority on the high court for decades. Democrats have vowed to fight his nomination, but
지난해 진행된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인중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공화 두 당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같은 당파적 자세는 의회 조사가 성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at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destruction of these records and the break-in of the Watergate or any fail that the press or the public might find out from these records.
지난 1972년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의 샘 얼빈 위원장은 조사가 성공하려면 당파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얼빈 상원의원은 의회 조사가 연방의회와 대중이 중요한 개혁을 지지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선동과 나쁜 정치인들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조사.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 정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ut Trump faces a new reality in January when Democrats assume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분야는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 그리고 기타 국내 현안 등입니다. 연방 하원 조사 결과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카말라 해리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올해 초 미국 ABC 방송가의 회견에서 오는 2020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이 회견에서 미국을 사랑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싸울 때라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올해 54살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계고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그는 하워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UC 헤이스팅스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2004년부터 7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엔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돼 민주당 소속 바바로 박서 상원의원 자리를 이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그리고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인중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지난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택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인권운동가였던 킹 목사가 큰 포부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늘 영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상원의원이 만일 미국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 또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 조사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올해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카말라 해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한 Ocean's 8에 나오는 표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 애인을 배신으로 5년간 감옥 생활을 한 데비 오션은 가석방 되자마자 동료와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 보석 전문가, 소매치기와 해커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으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hold down a job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s. Hush. As you know, parole is a privilege.
It's a mistake, but it happened. And if I were to be released, I would I would just want the simple life.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make some friends.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Hold down a job. 이 표현은 말 그대로 be a dependable worker.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지속해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I just want to manage to keep a job for a period of time. 나는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보고 싶어. Hold down a job. 사실 데비 오션은 가석방을 앞두고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이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최대 패션 행사인 Met Gala에서 인기 배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계획을 세워 새로운 동료들과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의 표현, hold down a job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Ms. Hush. As you know, parole is a privilege.
It's a mistake, but it happened. And if I were to be released, I would just want the simple life. I just want to hold down a job, make some friends.
오늘은 hold down a job,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t's been fun watching the movie together.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메리 호킨의 그때가 좋았지 친구야 노래하는 Those Were The Days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re we used to raise a glass of two. Remember how we laughed away the hours. Think of all the great things we would do.
Voice of America.